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독일 정상들이 유럽 안보 협력 기구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휴전 감시를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전화회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유럽안보협력기구 감시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세 나라 정상들이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친러시아 반군은 교통 요충지인 데발치에프를 포위한 채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사회에 리비아 사태 군사 개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엘시시 대통령은 프랑스의 유럽 1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집트군은 어제 리비아 동부 다르나에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진지를 공습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ISIL이 이집트 곱트 기독교인 21명을 참수한 데 대한 보복 조치였습니다. 공습은 리비아 다르나의 ISIL 막사와 무기고를 겨냥해 이루어졌으며 수십 명의 무장대원들이 숨졌다고 리비아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소탕을 지원하는 데 1,5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오늘 각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국경 통제와 테러 범죄 수사 능력 강화 등 테러 소탕 노력을 지원하는 데 이 자금을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테러대책회의에 야스이데 외무성 부상이 참석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ISIL이 지난달 일본인 두 명을 참수하자 ISIL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검찰은 전직 공산당 고위 간부를 수뢰 혐의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패 척결 노력의 일환으로 수룽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부주석이 당에서 제명되고 모든 공직을 박탈당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수룽 전 부주석은 장시성 당 서기를 지낸 인물입니다.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어제 수룽 전 부주석이 막대한 뇌물을 받고 공직을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수룽 전 부주석이 당 조직과 인사기율을 위반하고 매간 매직을 통해 국유자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의 연방판사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잠정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앤드류 하넨 판사의 어제 판결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영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소송 중인 26개 주에 힘을 실어주게 됐습니다. 텍사스를 포함한 이들 주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상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주정부에 부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불법 이민자 500만 명의 강제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미국에 살면서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의 부모들이 구제받게 됐습니다. 파키스탄 동부 라호르시의 경찰청사 인근에서 오늘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은 엄청난 폭발력 때문에 자신들도 바닥에 쓰러졌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생존자들을 찾기 위한 구조반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세계뉴스 김연호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2월 17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새 통일부 장관의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발탁했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남북관계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는 대규모 북한인권토론회가 열립니다. 북한은 이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한 증언 번복으로 논란을 일으킨 탈북자 신동혁 씨가 앞으로도 북한인권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북부 산간지방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소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새 통일부 장관으로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이 발탁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새 통일부 장관에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발탁하는 등 4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이러한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17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51살의 홍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대학통일정책연구소장, 한양대 교수를 거친 외교안보와 통일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입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남북 관계의 현안을 풀어나갈 적임자입니다.
홍 내정자는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 국방, 통일분과 실무위원과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거친 박 대통령의 핵심 참모입니다. 박 대통령의 당선에 큰 공을 세운 정책연구그룹인 국가미래연구원의 주요 일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청사진을 그린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 당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측 대표단에 소속돼 북한 측 대표단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현장 경험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당초 새 통일부 장관으로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등이 거론됐지만 통일정책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이 홍 내정자의 이런 전문성을 높이 산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 내정자는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 리더십의 중요한 중심축인 통일 준비 작업을 사실상 총괄했다는 점에서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박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있는 홍 내정자가 통일부를 이끌게 돼 대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통일 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메시지도 담겨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로부터 이번 통일부 장관의 교체 배경과 한국 정부의 앞으로의 대북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홍용표 장관 내정자 개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 분인가요?
홍영표 장관 내정자는 학자 출신인데요.
네.
국제 정치 전문가입니다.
네.
원래 이제 안보 쪽 분야에서 중요한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체로 이제 뭐 보수적인 인물이긴 합니다만 합리적 보수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남북 관계 관련돼서도 남북 대화에도 일부 참가를 했었습니다.
네.
그 작년 2월 12일 날 판문점 평화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 당시에도 우리 측 대표단 일원으로 이제 참석을 했었고요. 역시 이제 전반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 청와대로 들어간 뒤에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한국 정부의 일부 개각에서 통일부 장관이 바뀌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그 의중을 직접적으로 통일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추동한다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이 임명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면 통일 비서관이 1급 자리인데 차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관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올해가 해방 70년, 또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남관계와 관련된 보다 적극적인 통일부의 역할, 또 올해의 그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이 이제 총선이고 그 다음이 대선이기 때문에 올해 상황에서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홍영표 비서관에게 맡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그 핵심 참모 역할을 한 분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네.
이 통일부의 역할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이 통일부의 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대를 하십니까?
이 부분은 뭐 좀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인데요. 통일부가 그동안 사실 남북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못해온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 대통령의 최측근이 임명이 되는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통일부의 역할은 역시 남북관계가 좀 풀려갈 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로서는 남관계에 좀 꽉 막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얼마만큼 빨리 만들어지느냐 이것이 그 통일부의 역할을 키울 수 있다. 또 홍영표 내정자의 역할도 키울 수 있다. 뭐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남관계 상황이나 한반도 정세가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반면에요, 이 전례에 비춰볼 때 나이나 경력이 이 통일부 장관으로는 무게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51세 한국 나이로 51세인데요. 지금 이제 통일부 장관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황 본부장은 러시아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북핵 문제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황 본부장은 특히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미 한일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담과 지난 5일 있었던 한중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결과를 토대로 러시아 측과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본부장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여 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지 17일로 꼭 1년이 됩니다. 워싱턴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대규모 북한인권토론회가 열립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오늘 유엔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 대규모 북한인권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북한인권위원회 그리고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기념재단과 한국의 연세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북한인권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리는 이 토론회에 전 세계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UN 특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COI 위원 3명 전원이 이번 행사에 연사로 참가합니다. 미국에서는 사만다 파워 UN 대사와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이 나오고 한국에서는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와 로버타 코헨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조정현 한국국립외교원 교수와 김태효 성균관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도 토론에 참석합니다. 토론회에는 정광일 씨와 이순실 씨 등 탈북자들도 참석해 북한 정권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반인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돼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런 사태에 대해 북한 정부가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국제사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3월 열린 UN인권이사회에서는 COI 보고서의 후속 조치를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또한 UN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북한인권위원회의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고 이에 UN총회는 12월 18일 전체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UN 안보리가 지난달 22일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면서 앞으로 3년 동안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한 증언 번복으로 논란을 일으킨 탈북자 신동혁 씨가 한 달여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며 앞으로 북한 인권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속해서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동혁 씨는 16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증언 번복으로 다른 탈북자들의 신뢰도가 큰 타격을 받았음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당시 자신으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잊거나 숨기고 싶은 이야기 일부를 밝히지 않기로 의도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 씨는 수용소에서의 고문이나 어머니와 형의 저형으로 이어졌던 자신의 고백에 대한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신 씨는 자신이 태어나 2005년 탈출할 때까지 살았던 곳이 완전 통제 구역인 14호 수용소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6살 때 어머니, 형과 함께 18호 수용소로 이송돼 몇 년간 살다가 다시 14호 수용소로 옮겨졌다고 번복했습니다. 신 씨는 증언 번복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너무 힘들어 자살도 생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앞으로 더 이상 증언 번복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른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모든 것을 역사가 입증하면 그때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신 씨는 직접 고통 속에서 산 북한 주민들이 북한 사정을 가장 잘 안다며 앞으로 유엔 조사관들이 북한을 방문하게 된다면 자신도 방북단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올 때까지 내가 중단하지도 굴복하지도 않을 것임을 북한 정권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달 19일 자서전의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현 시점에서 정치범 수용소 철폐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도 계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 씨의 자서전 14호 수용소에서의 탈출의 저자인 블레인 하든 전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자는 신 씨가 핵심 내용을 번복한 것은 정신적 외상과 고문, 부끄러움 탓이었다고 밝혔습니다. 15일자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하든 씨는 신 씨 자서전 14호 수용소에서의 탈출의 새로운 서문에서 신 씨가 수용소에서 당한 고문을 있는 그대로 다 진술하기에 너무 고통스러워 일부 얘기를 바꾸고 생략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든 씨는 일부 증언이 번복됐다고 해서 신동혁 씨가 고문당한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며 신 씨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가 바로 그 명백한 증거이고 이는 의사들의 검증으로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하든 씨는 신 씨가 앞으로 또 증언을 더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든 씨는 신 씨가 이번에는 진실만을 말했다고 밝혔지만 유감스럽게도 신 씨는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며 따라서 또 다른 증언 번복을 기대하는 것이 신중한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기본 합의서 발효 23주년을 앞두고 합의서 이행을 강조하며 북한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측이 남북 기본 합의서 발효와 관련해 논평을 낸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통일부는 1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포함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존중하며 이를 이행해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발효 23주년인 19일을 이틀 앞두고 합의서 이행을 강조하며 북측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한이 기본 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현안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기본 합의서 발효를 계기로 논평을 낸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설 맞이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된 상황에서 북한의 대화 호응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북한도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가 있다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이 당국자는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는 통일 준비 과정에서는 남북 기본 합의서와 같은 현실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막연한 대화보다는 합리적이고 상호주의적인 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 준비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통일을 바라는 한국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상대방에 대한 무력 불사용과 우발적 군사적 충돌 방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 경계선 문제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1991년 12월 채택됐으며 2개월 뒤인 1992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 수석 대표가 서명하면서 공식적으로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3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합의서 파기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개성공단 노동규정과 시행세칙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개성공단의 반출입 규모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의 임금 인상 요구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남북교역액은 2억 3,2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014년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달인 지난해 12월에 비해서도 1,900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개성공단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항구별 남북교역 실적을 보면 개성공단으로 가는 도라산 육로가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유창근 부회장은 섬유 봉제 부문을 중심으로 공단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중국의 임금 인상 요인이 개성공단에는 득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이제 한국에서 개성공단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을 지금은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 규정을 바꾼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한국 정부와 공단 입주 업체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당시 북한은 연 5%로 돼 있던 개성공단 임금 인상 상한선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남북이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한 규정도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유창근 부회장은 북한 측에서 바뀐 임금 규정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정상적인 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우리가 이제 북쪽에도 제시를 했고 그 반응이 이제 북쪽에서 뭐 특별하게 나온 거는 없어요.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을 북한에 억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 세칙 초안을 한국 측에 제시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입주 기업들이 한국 당국의 지시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그럴 능력이 없을 경우 재산을 몰수하고 손해배상이 끝날 때까지 책임자를 억류한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며 시행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유창근 부회장은 남북 간의 의견 교환을 거친 뒤에 시행 세칙이 확정되는 만큼 북측의 원안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북측의 임금 인상 요구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하고 접경 지역의 북한 근로자들이 그 공단에 이제 일을 하거나 또 중국에 나가서 이제 그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 그 임금이 보통 한 250불에서 300불 정도 수준이 돼요. 개성공단은 지금 한 170불 정도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북쪽에서는 그걸 비교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개성공단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유창근 부회장은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북중 접경 지역과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며 갑작스런 임금 인상 가능성을 공단 입주 업체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로부터 이번 통일부 장관의 교체 배경과 한국 정부의 앞으로의 대북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홍영표 장관 내정자 개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 분인가요?
홍영표 장관 내정자는 학자 출신인데요.
네.
국제정치 전문가입니다.
네.
원래 이제 안보 쪽 분야에서 중요한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체로 이제 뭐 보수적인 인물이긴 합니다만 합리적 보수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남북 관계 관련돼서도 남북 대화에도 일부 참가를 했었습니다.
네.
그 작년 2월 12일 날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 당시에도 우리 측 대표단 일원으로 이제 참석을 했었고요. 역시 이제 전반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 청와대로 들어간 뒤에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한국 정부의 일부 개각에서 통일부 장관이 바뀌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그 의중을 직접적으로 통일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추동한다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이 임명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면 통일 비서관이 1급 자리인데 차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관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올해가 해방 70년 또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남관계와 관련된 보다 적극적인 통일부의 역할 또 올해의 그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이 이제 총선이고 그 다음이 대선이기 때문에 올해 상황에서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홍영표 비서관에게 맡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그 핵심 참모 역할을 한 분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네. 이 통일부의 역할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이 통일부의 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대를 하십니까?
이 부분은 뭐 좀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인데요. 통일부가 그동안 사실 남북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못해온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 대통령의 최측근이 임명이 되는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통일부의 역할은 역시 남북관계가 좀 풀려갈 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로서는 남북관계에 좀 꽉 막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얼마만큼 빨리 만들어지느냐 이것이 그 통일부의 역할을 키울 수 있다. 또 홍영표 내정자의 역할도 키울 수 있다. 뭐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남북관계 상황이나 한반도 정세가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반면에요, 이 전례에 비춰볼 때 나이나 경력이 이 통일부 장관으로는 무게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51세 한국 나이로 51세인데요. 지금 이제 통일부 장관이 그동안 보면은 사실 이제 정치인이거나 학자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고. 대체로 이제 나이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좀 젊은 장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그 이번 홍 내정자의 경력이 남북관계랄지 북한 문제에서 많은 부분 역할을 했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부터 이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뭐 무게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홍영표 장관 내정자가 합리적 보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성실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적극적인 또 남관계에서 정책들을 펼쳐 나간다면 극복할 수도 있다. 뭐 그 부분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정계라든지 학계 또는 국민들의 반응이라고 할까요?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좀 느낀 부분이 있으신가요?
뭐, 역시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의 역할 또 통일부 역할 이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통일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홍영표 장관 내정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올해가 이제 그 해방 70년이고 이른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역할을 해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이제 뭐 아직까지는 그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정치적인 역할이랄지 또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개적인 역할을 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좀 그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지만 좀 더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고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부분 또 도움을 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장관 교체를 계기로 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변화를 보인다 이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홍영표 장관 내정자를 어쨌든 올린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북측에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홍영표 장관 내정자가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또 통일부가 앞으로 남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은 좀 커질 수 있다. 뭐 그렇게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통일정책이랄지 남관계가 급격하게 변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북측이 얼마만큼 호응해 오느냐 또는 남관계 상황 또 한반도 정세 변화 이런 부분들의 그 많은 부분 영향을 받으면서 통일부 장관의 역할이 그 빛을 발할 수도 있고 또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 새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바로 앞에 당면해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역시 이제 이상가의 상봉 문제랄지 남관계에서 현재 현안들을 얼마만큼 잘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대통령이 통일 대방론이나 또 통일 준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상들을 밝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북측과 협의 속에서 좀 풀려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얼마만큼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 홍영표 장관 내정자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길이 그렇게 썩 그 탄탄대로만은 아니다. 상당히 또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쉬운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앞으로 남아 있는 임기 동안 또 이 새 장관과 함께 이제 중장기적인 과제를 처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요.
네.
이 현재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중장기적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역시 이제 그 부분은 뭐 핵 문제가 얼마만큼 잘 풀려가느냐, 또 북한이 얼마만큼 남측과의 대화 의지를 보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이라고 본다면 지금 당장은 뭐 남관계가 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이제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이상가의 상봉 문제랄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이런 부분에서 돌파구를 좀 마련하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뭐 그렇게 본다면 좀 더 그 남북 당국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중장기적으로 남관계는 풀려갈 수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우리가 꼭 그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 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청와대가 오늘 개각을 단행하면서 통일부 장관을 교체한 배경과 의미 등에 대해서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영화 국제시장이 미국 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상영됐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들어가 있으면 꽉 잡으라. 알았지?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
지난 11일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시에 위치한 영화관에서 한국영화 국제시장 특별상영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남한으로 피난한 주인공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린 이 영화 특별상영회에는 미국 내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미국 정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영자야, 니는 내 어릴 적 꿈이 뭐였는 줄 아나?
뭐였는데요?
영화는 1950년 겨울 북한의 흥남부도에서 수많은 피란민에 뒤엉켜 가까스로 배에 오른 소년 덕수 가족의 피난과 이산의 아픔으로 시작합니다. 영화는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연합군이 1950년 12월 15일에서 24일까지 열흘간 공산 학정을 피해 남하하려는 북한 주민들을 미군 함정편으로 안전하게 철수시킨 흥남 철수작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피난민 14,000명을 미군 수송선 메르디스 빅토리호에 태워 남쪽으로 탈출시킨 흥남 철수작전을 비롯해 1960년에서 70년대 한국에서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 그리고 베트남 참전 등 한국의 근현대사가 요약됐습니다.
네, 자다.
상영회에는 두 명의 한국전 참전 미군 노병이 나와 연설을 했는데요. 바로 흥남 철수작전 당시 피난민들을 배에 태우도록 명령을 내렸던 미 10군단장 에드워드 아몬드 소장의 외손자인 토머스 퍼거슨 미군 예비역 대령과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스티븐 옴스테드 예비역 장군이었습니다. 옴스테드 장군은 연설에서 영화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그려내 놀랐다며 당시 군함 내부는 피난민이 가득 차 누울 공간이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옴스테드 장군은 자랑스럽고 성공한 한국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군인들의 희생뿐 아니라 전쟁으로 큰 아픔을 겪었던 민간인들의 희생 위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We must remember the horrors because that
that the people went through to give us the great success we have today of the Republic of Korea. When I think about it,
퍼거슨 대령은 외할아버지가 맥아더 장군의 승인도 얻지 않고 무기를 버리고 피난민들을 배에 태우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당시 문책도 없었고 오히려 칭찬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He made the decision. I've always understood that. He didn't have permission from General MacArthur to do that, but he made the decision and the Navy, of course, had to do their part and everyone did. And so...
영화 국제시장은 특히 여동생과 아버지와 생이별한 뒤 평생을 그리며 살아가는 주인공 덕수를 통해 남북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옴스테드 장군은 이에 대해 전쟁은 생지옥이고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하고 아이를 잃는 아픔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영화에서 소년 덕수는 60년 세월이 흘러 아버지보다 더 머리가 센 노인이 됐는데요. 쓸쓸한 주인공의 마지막 독백은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하루하루를 즐기며 바쁘게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옴스테드 장군은 이 영화를 통해 한국 전쟁이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The Americans, the Korean War was a forgotten war. That's not true. The Korean War might be a forgotten victory. It was because the modern world we enjoy today.
행사를 공동 주최한 북한 동포사랑 한인교회 연대의 장세규 목사는 VOA에 덕수의 성실하고 성공적인 삶은 북한 사람이 남한에서 체제와 환경에 따라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어떤 지도자 밑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기회를 갖느냐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구사일생으로 남쪽으로 넘어왔던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뒤에 남은 사람 또 남에 온 사람 이렇게 환경이 바뀐 것뿐인데 그 인생과 또 국가 건설에 너무도 큰 차이가 난 거죠.
장 목사는 영화를 본 한인 2세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며 북한에 대해 인류 보편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그래서 인종적으로는 한국인이지만 문화적으로는 100%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2세들한테 아, 한국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북한을 접근할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동족, 또 가족적인 어떤 출발점이 아니고 인권적인 출발점, 또 가장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출발점에서 시작을 하면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애국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장 목사는 상영회를 공동 기획한 북한 인권단체 링크와 함께 다음 주 버지니아주 주도인 리치몬드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을 돌며 영화를 상영할 계획인데요. 남북 분단의 아픔을 알리고 동시에 80세 이상 고령의 참전 노병들을 찾아다니며 감사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했군요.
네.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던 인사였습니다. 또 신임 총리의 재청이 필요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4개 부처의 장관이 바뀌거나 새로 임명되는데요. 앞서 보도에서 전해진 대로 통일부 장관에는 홍용표 통일비서관이 내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위원장에는 임종용 NH농협금융지주회장이 내정됐고요. 청와대 비서실장 자리는 박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의를 받아들인 상태로 설 연휴 이후에 인사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어떤 인물들인지 조금 더 자세히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국토교통부의 유일호 장관 내정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경제 전문가입니다.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또 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냈고요.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을 지냈습니다. 주거 안정과 건설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줄 것이라는 것이 청와대 인선 배경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유기준 장관 내정자, 부산 출신입니다. 새누리당 3선 의원이고요. 해양수산 분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국회 상임위원장을 거친 인물로 해양수산부의 그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할 적임자라는 것이 또 청와대의 판단이었습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재정경제부 기획조정실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서 기획재정부 차관, 국무총리 실장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 취임 소식도 들어보죠.
네, 한국의 43대 국무총리로 취임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이 열렸고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차인 올해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루는 결정적 시기라 생각하며 경제 활성화로 국민의 어려움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저는 국민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고 믿으며 국민의 마음, 국민 입장에서 국민과의 소통에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많은 논란과 난관을 뚫고 행정부 수장이 된 이완구 신임 총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 살리기에 온몸을 바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 내의 원활한 소통, 변화, 혁신을 통한 국가개혁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출발의 의지를 다짐했는데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서 헌화와 분향을 한 뒤에 경찰청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서 민생치안 또 서울 연휴 교통상황 점검으로 국무총리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한국 정부가 오늘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22일 날 열릴 예정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기념 행사에 일본 정부가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기로 했었는데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한 한 일본 기자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말해달라는 요청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외교부 한혜진 부대변인입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 인사를 파견하는 것을 영토 주권에 대한 도발로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파견하는 내각부 마스모토 정무관은 일본의 해양정책과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차관급 인사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제정하고 있는 또 개최해온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하는 것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인데요.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한 것은 2013년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로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에는 한국 정부가 항의를 하자 일본이 다국 정부가 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일본의 종전 70주년, 한국의 광복 70주년이면서 또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특별한 해인 만큼 양국의 관계 개선을 기대해왔었습니다.
한국의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응을 내놓았군요.
네, 독도 수호 전국연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열었고요. 경상북도와 포항, 독도 평화 로터리 클럽 등 30여 개 단체 연합회가 있는데 오는 23일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규탄하는 행사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도 수호 연대는 오늘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 시마의 날을 지정하고 또 아베 신조 총리가 총리실 산하에 독도 전담 부서를 설치한 것은 독도를 빼앗기 위한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다케 시마의 날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오는 20일 일본 오사카로 항의 방문단이 출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 독도 수호 관련 시민사회단체들 오는 23일 포항시청 광장에서 규탄 대회를 여는 것과 동시에 버스의 내외관을 독도 전경과 또 다양한 자료를 실은 독도 홍보버스를 운영해서 전국 곳곳을 찾아가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를 알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달력에 빨간 글씨로 된 공식 연휴는 내일부터 금요일인 20일까지인데요. 오늘부터 시작돼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 나선 차량의 행렬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행렬이 명절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설과 추석 명절 또 뭐 여름휴가 절정기 등에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서울을 빠져나가는 요금소 또 주요 나들목 인근에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교통정체가 빚어지기도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오늘 밤 자정까지 서울을 빠져나갈 차량이 약 44만 대 정도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공항에도 연휴 분위기가 가득하다죠?
네, 뭐 서울 김포공항에서 제주나 부산, 대구 등 14개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비행기를 타고 명절을 쇠로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객들의 행렬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출국자가 7만 4,900여 명입니다. 내일은 8만 1,500여 명이라는데요. 모두 다른 나라행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오늘부터 22일 일요일까지 모두 38만 3,300여 명이 출국을 하고요. 반대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17일은 5만 1,000여 명, 내일은 4만 9,700여 명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까지 무려 40만 3,230명이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한국인도 있겠지만 춘절을 맞아서 한국 여행을 오는 중국인 관광객이 또 4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지금 들으시는 한국어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5890, 7235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어 강좌 English with You를 보내드립니다. 9시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주시던 BO의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Everyone, thanks for joining me today. I'm Jennifer Yu, and you're listening to English with You. 오늘의 영어 표현은 No pain, no gain입니다. Like most people, Americans want to look good, and many people exercise every day. And actually, there is an exercise motto, no pain, no gain.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no pain, no gain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Hey, you look great. Have you been exercising?
Yeah, every day for the last 3 months. I mean, come on, look at these muscles.
Well, it must be so hard to exercise for so long.
Yeah, but I want to look good. And you know, no pain, no gain.
네, 얼리샤는 마이크에게, Hey, you look great. 야, 너 좋아 보이는데? Have you been exercising? 요즘 운동하니? 라고 물어보네요. 마이크가 예전과 달리 멋지게 보여서 그런 질문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자 마이크는, Yeah, every day for the last 3 months. 날마다 운동한 지가 벌써 석 달째야 라고 하네요. 그러자 얼리샤는, Well, it must be so hard to exercise for so long. 글쎄, 그렇게 꾸준히 오랫동안 운동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마이크는, Yeah, but I want to look good. 그렇긴 하지만 좀 더 멋져 보이고 싶어서 그랬던 거지. And you know, no pain, no gain. 그리고 말이야, 고통을 이겨내야 좋은 결과가 생기는 거 아니겠니? 라고 말하네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Well, it must be so hard to exercise for so long.
Yeah, but I want to look good. And you know, no pain, no gain.
오늘의 영어 표현은 no pain, no gain. No, N-O. No, pain, P-A-I-N. Pain, no, gain. N-O, no, gain. G-A-I-N, gain, no pain, no gain입니다. 네, 영어에서 gain, gain이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얻는다는 뜻인데요. In American English, to gain something means to get something. So, in our example today, although it might be hard to exercise every day and so often, in the end, Mike gained the look that he wanted.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쉽지 않지만 마이크는 잘 참아내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몸매가 됐죠. 역시 말 그대로 no pain, no gain. 고통에는 그만한 보상이 따르는 법이죠. No pain, no gain.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ey, you look great. Have you been exercising?
Yeah, every day for the last 3 months. I mean, come on, look at these muscles.
Well, it must be so hard to exercise for so long.
Yeah, but I want to look good. And you know, no pain, no gain.
오늘의 영어 표현,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무언가를 얻으려면 노력해야 한다.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is actually an exercise motto that promises greater value rewards for the price of hard and even painful work.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이었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Good 밤 9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VOA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